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에 대한 북한과 이란의 지원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 등 더 많은 양의 무기를 계속 제공하면서 전쟁이 더 길어질 것에 대해 우려하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과 이란과 같은 나라들의 러시아에 대한 지속적 지원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연장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또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전념해왔지만 지난달 이후 추가 지원을 하지 못했다면서 미 의회의 관련 법안 통과를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지난 24일 러시아 상공에서 추락한 수송기 일류신 76에 우크라이나군 포로들이 탑승했던 사실을 우크라이나에 사전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추락 현장에서 수거된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수송기 잔해에서 탄흔으로 추정되는 구멍들이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자국군의 러시아 수송기 격추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포로들이 수송기 편으로 교환 지점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내용을 사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튀르키예에 대한 미국의 F-16 전투기 판매가 곧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튀르키예 의회가 스웨덴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비준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어제 비준서에 최종 서명한 데 따른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해당 사안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르면 오늘 튀르키예 정부의 비준서가 미국 국무부에 보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3일 튀르키예 의회의 비준 직후 미 의회 주요 위원회의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튀르키예에 대한 F-16 판매를 위한 공식 통보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튀르키예 주재 미국 대사는 로이터 통신에 미 국무부가 의회에 공식 통보를 발송하는 등 의회의 승인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튀르키예는 지난 2021년 10월 200억 달러 상당의 F-16 전투기와 개량용 장비 구매를 미국에 요청했었지만 미 의회는 이에 대한 승인을 보류해 왔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늘부터 이틀간 태국 방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보도자료에서 설리번 보좌관과 왕 부장이 이번 회동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미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서 약속했던 양국 간 전략적 소통 유지와 양국 관계의 책임감 있는 관리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설리번 보좌관과 왕부장의 회동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왕부장은 이번 회동에서 미중 관계와 타이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밝힐 것이며 역내와 국제 공통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 한라인 개설과 군 통신선 재개 등에 합의했지만 미국과 중국은 타이완 문제 등에서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 최소 20명이 사망하고 150명가량이 부상을 당했다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보건당국이 어제 밝혔습니다.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성명에서 구호 식량을 배급받기 위해 줄을 서 있던 이들이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관련 사안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가자지구 중부 알 누세이라트 난민촌에 밤사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가해져 6명이 사망했으며 북부에서도 하루 사이 최소 50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고 가자지구 보건관리들이 밝혔습니다.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망자 수는 이날 기준 25,900명을 넘어섰다고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은 전했습니다. 한편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이산회에서 가자지구의 상황이 지옥 같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6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미국과 한국 등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을 규탄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장기화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가 탄도미사일을 지원받는 대가로 북한과 첨단 기술을 공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상원의원들이 우려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맑고 가끔 구름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3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 영하 8도에서 영상 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미터, 서해 앞바다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미국과 한국 등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을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촉구도 이어졌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스위스 제네바 수재 유엔 본부에서 25일 속개된 군축회의 본회의 이틀째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대러시아 무기 수출을 비판했습니다.
In fact, we would argue that the current state of the security environment, including the situation in Gaza in the Middle East, requires that we strive to do more. This does not mean ignoring the fact that
브루스터너 미 군축대사는 가자 지구와 중동 상황 등 현재의 안보 환경은 우리에게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한다며 러시아는 군비 통제 및 비확산 구조 내에서 자국의 의무를 거부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핵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핵무기 증강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기본적인 투명성과 위기 감축 대책에 관여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전례 없는 속도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러시아에 대한 무기 수출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전략적 위험을 줄이고 글로벌 안보를 강화하는 데 관심이 있는 모든 국가와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도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을 규탄했습니다.
We condemn the continued military support for Russia provided by Iran, Belarus and the DPRK and we continue to urge all countries not to provide material or other support for Russia's illegal war of aggression. In this context, the transfer of ballistic missiles along with any other arms and related material
유럽연합을 대표해 발언한 마크 드바이츠 웨이브 주 제네바 벨기에 대사는 우리는 이란, 벨라루스, 북한이 대러 군사 지원을 계속하는 것을 규탄하고 모든 국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전쟁에 물질적 또는 기타 지원을 제공하지 말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탄도미사일과 기타 무기 및 관련 물자 이전은 러시아도 지지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즉 2006년의 결의 16955와 1718호, 2009년의 1874호, 2016년의 2270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는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드 바이츠웨이브 대사는 이유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은 불법적이고 위험한 이 같은 발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영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EU strongly condemns the DPRK for its launches of ballistic missiles. The DPRK must cease these illegal and dangerous launches. Which continued unabated throughout 2023 and show no sign of slowing.
드바이츠 웨이브 대사는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유는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미 있는 외교적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관련 파트너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이날 회의에서 북러 간 무기 거래가 국제법 위반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The DPRK's export of ballistic missiles It's not only flagrant violations of UNSCRs of all the parties involved, but has security implications.
윤석미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 군축회의 대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은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관여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할 뿐 아니라 한반도와 그 넘어 국제사회의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불법 무기 이전을 통해 당사자들이 무엇을 교환하는지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표는 아울러 북한은 올해 초부터 남북 해상 경계선 인근 섬들에 포탄 수백 발을 발사했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수많은 탄도미사일을 쏘고 선제적 핵 공격이나 추가 핵실험 등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 같은 도발 행위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DPRK's provocative actions such as firing hundreds of artillery shells near the islands along the maritime borders since the beginning of this year.
우크라이나도 북한 등 일부 국가들의 자국 공격용 대러 무기 지원을 규탄했습니다. 필리펜코 이베헤니아 주 제네바 우크라이나 대사는 군축회의가 개막한 당일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순항미사일과 유도미사일 등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40여 발을 이용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해 18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유엔 헌정과 국제인도주의에 대한 모든 위반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유엔을 통해 채택된 무기금수 조치를 명백히 위반하면서 러시아에 제공된 무인기 및 탄도미사일 등 이란과 북한의 군사 지원을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ussia will be held accountable for all its violations of the UN Charter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and human rights law. We condemn Iran's and North Korea's military support.
이베니아 대사는 이어 이란, 북한, 러시아는 이 같은 모든 국제법 위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따로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서기관은 지난해 열린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In addition, we categorically reject the U.S. allegation of the alleged DPRK Russia arms dealings. It is a politically motivated.
김서기관은 이어 이는 존엄 높은 유엔 회원국인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동기에 의한 허위 정보 캠페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존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의 전략소통주정관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2주 전 관련 정황을 공개한 이후로도 러시아가 북한산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사용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앞서 지난 9일 브리핑에서 러시아군이 1월 6일 또다시 우크라이나로 북한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일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12월 30일과 1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실제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미사일을 사용했다며 미사일과 발사대, 미사일 낙하 지점이 표시된 사진 자료를 함께 공개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미 국방부가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장기화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포탄과 미사일 등 불법적인 군수물자 지원과 관련해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에 대해 매우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과 이란 같은 나라들이 러시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전쟁을 장기화한다고 말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우리는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가 자국의 전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란과 북한 같은 나라들로부터 지원을 구해야 할 것이란 점을 우려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We are very concerned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Russia and the DPRK. We have said that from the beginning. We are concerned that Russia has to
Xing 부대변인은 또 다른 나라들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인들과 무고한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살상하는 군수물자를 제공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우리는 항상 그것이 우리의 큰 우려라고 말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it's a concern when other countries are providing Russia with munitions that are killing Ukrainians and innocent Ukrainian civilians. I think we've always said that's been a big concern.
백악관은 최근 러시아가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사용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과 관련한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러시아군이 1월 6일 또다시 우크라이나로 북한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4일 브리핑에서는 러시아가 지난 12월 30일과 1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실제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미사일을 사용했다며 미사일과 발사대, 미사일 낙하 지점이 표시된 사진 자료를 함께 공개했었습니다. 북한이 포탄에 이어 탄도미사일까지 러시아에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커비 조정관은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을, 이란으로부터 드론을 제공받는 등 이들의 지원 덕분에 무기 수급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무기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싱 부대변인은 지난 24일 북한이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과 관련해 이런 일들은 우리가 이전에도 북한으로부터 봐왔던 것과 유사한 행위들이라며 그런 행위들은 영내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se are similar actions that we've seen before from North Korea. They destabilized the region. We have urged very publicly for the DPRK to stop these actions.
싱 부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이런 행위들과 이런 시험들을 중단할 것을 매우 공개적으로 촉구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영내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5일 북한 미사일 총국이 개발 중인 신형 전략 순항 미사일 불화살 3-31형을 24일 첫 시험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러시아가 탄도미사일을 지원받는 대가로 북한과 첨단 기술을 공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상원의원들이 우려했습니다. 북한의 대러시아 미사일 지원이 우크라이나 전쟁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25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한 포탄이 중요한 시기에 러시아를 지원하게 된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 am concerned that North Korean artillery has come to Russia's aid at a critical time.
쿤스 의원은 이날 VOA 기자 만나 북한의 계속되는 대러시아 미사일 지원이 러시아의 전쟁 승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북한 탄도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전역의 민간인 중심가에 대한 러시아의 야만적인 공격을 돕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첨단 기술을 북한과 공유할 예정이거나 공유 중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똑같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이란, 러시아 간 결속 강화가 미칠 영향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의 쿤스 의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을 이끌고 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2주 전 관련 정황을 공개한 이후로도 러시아가 북한산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사용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러시아군이 1월 6일 또다시 우크라이나로 북한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일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12월 30일과 1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실제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미사일을 사용했다며 미사일과 발사대, 미사일 낙하 지점이 표시된 사진 자료를 함께 공개한 바 있습니다. 공화당의 피트 리케츠 상원 의원도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 지원 대가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수 있는 첨단 기술을 공유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Well, what could happen is that Russia has advanced technology that as part of this deal they could be sharing with North Korea to, for example.
상원 외교위 소속의 피케츠 의원은 이날 VOA 기자 만나 러시아는 거래의 일부로 북한과 공유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런 미사일 공유는 예를 들어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지금 당장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같은 나라에 손을 내밀고 있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서 싸우는 데 필요한 무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 의원은 북한, 러시아, 중국, 이란이 일종의 동맹 형성을 시도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Thing I'm concerned with is just the growing closeness between Russia, North Korea, China.
상원 외교위 소속의 케인 의원은 이날 VOA 기자 만나 러시아, 북한, 중국, 이란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이들은 모두 미국의 강점 중 하나가 동맹이라는 것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러 무기 거래 등 이들 나라가 함께하는 모든 것은 그런 범주에 속한다고 본다며 그들은 실제로 동맹이 없었기 때문에 동맹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크리스 벤 홀런 상원 의원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Just shows the growing relationship between Putin.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벤 홀런 의원은 이날 VOA 기자 만나 북한의 계속되는 대러시아 무기 지원은 푸틴과 북한 정권 간 관계가 점점 더 긴밀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바로 이 때문에 의회가 추가 예산안을 통과시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도 23일 본회의장 연설에서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무기 거래를 지적하며 더 많은 북한 무기가 전쟁에 투입될수록 우크라이나는 이런 무기를 격추하기 위해 이미 재고가 부족한 귀중한 자원을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군수품은 고갈되는 반면 러시아의 군수품은 보충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 행동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600억 달러의 지원 등이 포함된 국가안보 추가 예산안 통과를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공화당 측은 국경보안 강화 예산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독일은 북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전쟁에 사용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영국은 북한이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외무부는 25일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확대를 매우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와 관련한 BOA의 질의에 여기에는 북한의 러시아로의 무기 판매와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러시아의 잠재적인 지원도 포함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이전은 러시아도 동의한 구속력이 있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침략 전쟁에 북한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또 지난 10일 여러 나라들과 함께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대러 탄도미사일 수출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북한제 탄도미사일 사용을 강력히 규탄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러시아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독일을 비롯해 미국,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0개국과 유럽연합은 북한이 대러 탄도미사일 이전을 규탄하는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또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올해 국제법을 위반하는 일련의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럽다며 북한은 역내 우리 파트너들과 세계 안보를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강력한 반대와 심각한 우려를 거듭 표명하며 북한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추가 실험을 자제하고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미국과 한국의 대화 제안을 수용하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진지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무부도 24일 BOA 관련 질의에 북러 간 무기 거래에 관해 지난 10일 공동성명과 4일 성명에서 밝힌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당시 공동성명에서 영국 등은 우리 정부들은 북러 간 무기 이전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며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기타 무기 및 관련 물자를 러시아에 이전하는 것은 러시아 스스로 동의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는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등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표명하면서 북한이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길인 외교에 복귀하라는 우리 측의 거듭된 진지한 제안들에 호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국은 앞서 4일에도 북러 간 무기 거래를 규탄하는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안보에 대한 유엔의 오랜 헌신을 크게 약화시키고 지역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며 북한은 강력한 제재 체제의 대상이며 우리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불법 전쟁을 지원한 대가를 치르도록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이 다양한 미사일을 자주 발사하면서 보다 효과적이고 유연한 핵전략을 실행해 진전을 내고 있다고 워싱턴의 민간단체가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중대한 국익에 대한 북한의 위협 수준은 올해도 높음으로 평가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은 북한이 다양한 미사일을 자주 발사하는 것은 전략, 전술, 전장 핵무기를 이용한 선제타격 등 보다 효과적이고 유연한 핵 전략 실행에 상당한 진전을 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24일 공개한 2024 미국 군사력 지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가장 큰 군사적 위협으로 꼽으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이제 핵무기로 미국 본토와 아시아 내 미군과 동맹국 모두를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미사일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신형 무기는 미사일 방어 체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미한 동맹군에 훨씬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더 정확하고 생존 가능하며 미사일 방어를 회피할 수 있는 차세대 첨단 이동식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은 진화하는 핵과 미사일 전력으로 기습 선제 공격, 보복 선제 공격, 전장 대응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점점 더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기 상황에서는 핵무기 사용의 문턱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확장 억제 보장이 약화됐다고 판단할 경우 북한은 군사 행동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 능력 증가가 동맹의 기존 군사계획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핵 공격을 감수하고 동맹국을 방어하려는 미국의 의지에 대한 동맹국의 우려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의 생존력이 높아지면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피하는 면책권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더욱 호전적으로 행동하고 핵 위협을 통해 한국이 북한 정권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가장 큰 군사적 위협으로 핵과 미사일 병력을 꼽은 반면 해군과 공군은 한국, 미국과의 분쟁에서 오래 버틸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지상군은 대부분 구형 무기를 갖추고 있지만 그 규모가 크고 전진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비무장지대 근처에 배치된 수천 개의 방사포는 연합군이 공격하기도 전에 서울을 포함한 한국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올해도 북한을 중국, 러시아, 이란, 비국가 행위자들과 함께 미국의 중대한 국익을 위협하는 나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 등 이들 나라들의 미국의 국익에 대한 위협 수준은 가장 높은 수준인 심각보다 한 단계 낮은 높음으로 분류됐습니다. 또 북한의 전체적 위협 수준과 관련해 위협 행동 측면에서는 5단계 중 세 번째 단계인 시험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위협 역량 측면에서는 5단계 중 두 번째로 높은 강화 중으로 분류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아시아에서 고질적인 문제라면서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도발적 행동과 미사일, 핵, 사이버 능력 강화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역량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제기하는 위협과 같은 실존적 규모는 아니지만 지역 안정과 안보뿐 아니라 미국 본토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는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 본토에 대한 위협과 관련해 북한의 다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생산 역량은 미국 본토를 보호하는 제한된 미사일 방어 체계를 압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브루스 클릭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25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최근 몇 년간 다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화성 17형 ICBM을 실험했고 다수의 ICBM 이동식 발사 차량을 공개해 미국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의 지상 기반 요격 미사일들을 압도할 수 있는 위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특히 한국 사람들은 미국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 시애틀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느냐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that raises great concerns, particularly in South Koreans' minds, about would we really risk Seattle for Seoul is the common phrase. And so
이어 이로 인해 한국 일각에서 자체 핵무장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커졌으며 미국이 이를 단념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지난해 4월 미한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독자적 핵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해 문을 굳게 닫았다고 말했습니다. 크릭너 연구원은 미국도 핵협의 그룹 NCG와 다른 군사적, 외교적 수단을 통해 억지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동맹의 확신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U.S. has to continue its efforts through the Nuclear Consultative Group and other military and diplomatic means to not only strengthen.
클릭너 연구원은 향후 북한의 행보와 관련해 북한이 핵탄두 숫자를 계속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리고 성능이 뛰어난 미사일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다며 이 경우 핵무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더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단순히 억지력이나 공격이 예상되는 경우에 선제 공격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전쟁 수행 능력에 더 가깝다며 북한이 앞으로 한국, 일본, 미국에 외교적, 군사적으로 더 강압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방 민생이 생필품조차 구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인정하면서 이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고 간부들을 질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핵무기 개발과 도발로 북한이 고립을 자초한 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백원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 회의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열렸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했다고 25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지방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식료품, 소비품을 비롯한 초보적인 생활 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당과 정부가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책 지도부서, 경제기관이 굼대고 있다고 비판하고 조건이 유리한 몇 개 시와 군만 지방공업 공장을 건설하고 나머지 시군들은 소극적 태도를 취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당의 지방발전 20승 10정책은 이상과 선전이 아닌 실제 계획성을 띈 실행 담보를 바탕으로 한 거대한 변혁적 노선이라며 이행을 강력 주문했습니다. 지방발전 20승 10정책은 김 위원장이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현 시기 중요한 문제는 수도와 지방의 차이, 지역 간 불균형을 극복하는 것이라며 제시한 지방경제 개선책입니다.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전국 인민의 초보적인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김 위원장은 도별로 해마다 2개 군에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위해 인민군을 순차적으로 동원하는 계획을 세우라며 해당 명령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는 또 당 중앙은 지방발전정책집행정형을 놓고 도와 시, 군당 책임비서들을 평가할 것이라며 당의 지방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평양과 지방 간 격차가 더욱 심각해졌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은 정권에 대해 핵심 계층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평양에 자원을 집중하는 체제인데 국제사회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봉쇄가 계속되면서 평양과 지방의 격차는 더 커졌을 것이라며 북한 당국이 과감한 조치가 필요할 만큼의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인혜 통일부 부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북한은 2022년부터 농촌 살림집 건설을 본격화했지만 실적은 부진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민 생활에 있어서도 식량 배급 경험 또 배급량 등에 있어서 평양과 지방 간 차등적 배급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의료 교육 측면에서도 인프라 수준, 서비스 접근성 등의 격차로 인해서 이런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이 그동안 민생을 외면하고 무기 개발과 도발로 국제 제재와 고립을 자초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의 북한 경제 전문가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신종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중국산 생필품에 의존했던 지방 민생 경제가 한층 악화됐고 한정된 자원과 노동력을 평양 건설에 집중하면서 지방 주민들의 불만이 커진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김영희 남북하나재단 대외협력부장은 선대 지도자와 달리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은 주택, 산업시설, 레저시설 등 평양 발전에 집중했다며 배급제가 붕괴되면서 당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예전 같지 않고 외부 소식에 밝아진 지방 주민들의 불만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전화 다 되죠. TV에서 평양만 계속 나오죠. 가고 북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 수도니까 나라의 얼굴이니 당연히 뭐 좋아져야지 라고 했는데 지금은 나라에서 주는 게 없고 내가 스스로 알아 살아가니까 왜 평양만 잘 살아야 되냐 이렇게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죠.
통일부가 작년 9월 공개한 탈북민 3,415명 대상 심층 면접 결과를 보면 식량 배급 경험률은 평양, 접경지역, 평양외 비접경지역 순으로 65.2%, 32%, 27.9%로 조사됐으며 생필품 배급 경험률도 50.7%, 25.9%, 27.7%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지방발전 20승 10정책을 지방경제 살리기 카드로 내놓으면서 기존의 핵무력 강화 행보와 투트랙 기조를 보이는 데 대해 무리한 정책 추진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은 이미 국가자원의 상당 부분을 국방력에 투입했고 핵무기체계 등을 유지 보수하는 비용 또한 천문학적 규모이기 때문에 핵무력 고도화와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긴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조 박사는 또 중앙이 파괴돼도 지방의 각 시군이 자력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다는 군 단위 경제론은 북한의 전통적인 경제 전략인데 이를 위해 필요한 생산설비 수입이 국제사회 제재 상황에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군의 생산설비들은 수입을 해야 됩니다. 상당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자체에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건데 대북제재가 철저하게 가동이 되는 상황에서 20개의 현대화된 공장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만든다면 모두 부실화될 거다. 따라서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은 실현 불가능한 정책에 가깝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꼭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밀착 그리고 국경 봉쇄 해제에 따른 중국과의 교역 회복 등을 국제사회 제재를 상쇄할 수 있는 조건들로 보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특히 러시아로부터 무기 지원의 대가로 공장 가동에 필요한 에너지와 밀과 같은 원료를 받거나 현금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올 한 해 러시아하고 최대한 경제협력 수준을 높여놓고 또 중국과도 이제 기존의 협력을 이제 회복시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이 제시한 이 경제발전 계획과 그리고 주민생활 향상 과제를 최대한 목표 달성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임 교수는 또 미국과 한국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로 국내 정치에 몰두해야 하는 올해를 북한이 경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의 두 언니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장문의 공개 편지를 보냈습니다. 딸 김주혜를 끔찍히 아끼듯이 다른 가족의 그리움도 알아달라며 생리별의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자녀 김주혜를 앞세우고 다니며 자녀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탈북 여성들 역시 모성애를 가진 어머니며 아이들에겐 어머니는 세상 전부입니다. 영국에 사는 탈북민 김유빈 규리 자매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공개 편지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23년 만에 연락됐던 중국의 막내 동생 규옥 씨가 지난해 10월 9일 강제 북송된 뒤 구명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빈 규리 씨 자매는 지난 23일 중국과 북한 대사관 앞에서 동생 등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의 석방을 촉구한 데 이어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편지를 북한 대사관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규리 씨는 25일 VOA에 가족 상봉의 꿈이 사라졌다며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라면 자식을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김정은 자체도 자기 딸이 얼마나 소중한지 본인이 더 잘 알 거고 그만큼 다른 사람들도 일반 백성도 자식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요. 그렇게 생리별을 시키면 남아있는 가족은요.
규리 씨는 김정은 위원장이 애지중지하는 딸 주혜보다 조금 더 많은 15살 나이에 동생 철옥 씨는 굶어 죽지 않으려고 1998년 두만강을 건넜다고 말했습니다. 철옥 씨는 그러나 현지 브로커에 의해 시골로 팔려가 중국 남성과 강제 결혼한 뒤 16살에 아기를 출산하고 불법 체류자로 살다 25년 만에 북송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신분증이 없어 백신도 맞지 못한 채 고생하는 동생과 23년 만에 기적적으로 연락돼 영국으로 데려오려 했지만 출발 직후 중국 공안에 체포돼 바이산, 즉 백산 구리소에 6개월 수감됐다가 북한으로 송환된 것입니다. 큰언니 유빈 씨는 왜 김주애와 동생 철옥 씨의 인생이 이토록 비참하게 달라야 하는지 서글프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 또 다 김정은이 자식이나 마찬가지 아무리 그렇다 해도 자기가 어쨌든 벌 받아야 될 백성들인 거잖아요. 북한 사람들 경우에는 자기 자식들도 먹이지 못하고 다 중국에 넘어가고 한국 가고 막 이러는 상태에서 누구는 중국에서 고생해서 집까지 낳고 살고 누구는 아빠 그늘 속에서 아빠 엄마 그늘 속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김정은만은 아니게라 대만 대부르게 떵떵거리며 잘 사니까 23년 만에 찾은 동생인데 지금 보지도 못하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도 모르니까 그게 또 가슴 아프죠.
편지엔 구구절절한 사연과 속내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 여성들은 경제적 위기로 인해 북한을 떠난 것입니다. 그들은 반공화국 인권활동가들도 반혁명분자도 더더욱 범죄자도 아닙니다. 비록 중국에서 가정을 꾸렸지만 가정의 평화를 지키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평범한 여성들입니다. 유빈 규리 씨 자매는 북한 당국은 과거 유엔의 보편적 경례 인권 검토 UPR에서 송환자들에 대한 박해와 고문은 없다고 주장했다며 그게 사실이면 동생과 500여 명의 북송된 탈북민들의 행방을 밝히고 조속히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탈북자들을 범죄자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배고파서 나온 게 뭐가 그렇게 큰 죄인가요? 자기 고향이 그립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또 어머니, 엄마, 아빠, 오빠까지 다 잃었잖아요, 북한에서.
북한 당국은 지난 세 차례에 걸쳐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UPR 실무그룹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서 고문을 통해 강압적인 심문을 하거나 사건을 과장 또는 날조하는 부당한 판결 또는 판정하는 건 형법상 범죄로 규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이 말하는 탈북자들의 증언은 날조된 사실에 불과하다며 공화국은 종교, 여행, 표현의 자유는 철저히 보장하고 경제적 이유로 탈북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강변했습니다. 북한 당국도 이런 이유로 당시 탈북민을 고문하고 처벌하지 말라는 일부 회원국의 권고도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Y 보고서 등 다양한 인권보고서들은 일관적으로 북한 정권이 송환 탈북자들을 광범위하게 고문하고 처벌한다며 이는 북한이 비준한 여러 국제인권조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규리 씨는 북한의 이런 모순은 이제 세상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이라도 김주애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백성의 삶을 들여다보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김 위원장님, 본인이 딸이라고 생각하시고 제발 이제는 멈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산 가족을요. 강제 북송, 또 백성들을 위한 나라로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성을 위한 리더로 남길 바랍니다.
두 자매는 또 중국에서 성인이 된 철옥 씨의 딸이 결혼해 엄마가 됐다며 북송된 엄마가 돌아오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세계에 사는 만큼 이제 두려움도 없다면서 동생의 무사 귀환을 위해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 딸이 너무 속상해요. 2년 동안 통화하던 이모가 갑자기 이해를 못하죠. 왜? 왜 그러는데? 북한 대사관, 중국 대사관 끝까지 찾아갈 것이고요. 계속 항의를 할 겁니다. 보여줄 때까지. 그리고 중국에 있는 다른 탈북자들을 위해서도 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규리 씨는 이날 독일의 한인들에게 동생 등 탈북민 강제북송 실태를 알리기 위해서 프랑크푸르트로 향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걸입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이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캠벨 지명자는 오바마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내며 한반도 등 아시아 지역 외교 안보 문제에 깊이 관여해왔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24일 전체 회의에서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본회의 표결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일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을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한 지 약 3개월 만입니다. 캠벨 지명자는 지난 2021년 1월 20일부터 대통령 부보좌관 겸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으로 재직하던 중 지난해 7월 퇴임한 웬디 셔먼 당시 국무부 부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됐습니다. 캠벨 지명자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지냈습니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역임하는 등 행정부 내에서 대북정책 등 아시아 지역의 외교 및 안보 문제를 주로 다뤄왔습니다. 특히 미국의 외교와 군사의 중심을 아시아로 회귀하는 피벗 투 아시아 혹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핵심 설계자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을 강화하고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과도 가까운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으로 재직하면서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등 미국의 아시아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4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조율했고 이어 8월 열린 캠프 데이빗 미한일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미국 측 핵심 관계자로 참여하는 등 한반도 문제와 미한일 3국 관계에 정통한 인사로 꼽혔습니다. 캠벨 지명자는 지난해 12월 초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이 영내뿐 아니라 미국을 겨냥한 장거리 미사일과 다른 핵역량을 계속 완성해 나가고 있는 데 대해서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더 이상 미국과의 외교에 관심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지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Concerned that North Korea has taken very dangerous steps with respect to Russia providing military equipment to Russia's campaign.
캠벨 지명자는 대북 억지력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But I'm concerned as you are that we're heading into a new period and that period could be quite concerning.
캠벨 지명자는 당시의 청문회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우리가 새로운 시기로 향하고 있고 상당히 염려스러울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우리가 취한 조치는 주로 북한에 대한 역내 억지력 강화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일본, 한국 그리고 그 외 다른 나라와 함께 이 같은 조치를 취해왔다며 이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캠벨 지명자는 상원 본회의에서 인준 승인을 받아야 국무부 부장관으로 공식 임명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워싱턴을 방문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두 정상은 미일 동맹 강화뿐 아니라 북한 등 역내 안보 현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25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4월 미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카린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4월 10일 국빈 만찬이 포함된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기시다 유코 여사의 미국 공식 방문을 주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방문은 미일 동맹 파트너십의 지속적인 강남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공약, 일본의 증가하는 글로벌 리더 역할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양국의 정치, 안보, 경제, 인적 유대를 강화해 미일 동맹이 점증하는 도전에 대응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에 대한 공동 비전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국 정상들은 정상회담에서 양자간 현안뿐 아니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중국의 팽창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위협과 도전, 한국을 포함한 미한일 3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연례 아시아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양자 정상회담에서 역내와 글로벌 안보 문제를 논의하고 양국 간 안보 및 경제협력을 증진하기로 했었습니다. 두 정상은 타이완 해협과 한반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또 각국의 대중국 외교에서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모든 역량이 뒷받침하는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고 공동의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향한 비전을 진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결의했었습니다.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한일 3국 정상회의를 기반으로 모든 분야에서 한국과의 3국 협력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의 미국 방문을 제안했었습니다. 이에 앞서 두 정상은 지난해 1월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2021년 10월 취임한 기시다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습니다. 오는 4월 정상회담에서는 지난해 11월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의 구체적 이행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국 정부가 유엔 무대에서 중국에 공개적으로 탈북민 보호를 권고한 데 대해 국제인권단체들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당사국으로서 이 문제에 국제 공론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24일 한국 정부가 전날 유엔인권이사회가 개최한 중국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UPR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데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단체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VOA에 보낸 공식 성명에서 이를 계기로 한국이 중국 내 탈북민들의 권리를 위해 공개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헌법은 탈북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는 만큼 정부는 안전한 곳으로 가려는 탈북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한국은 탈북민들을 돕고 지원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면서 이는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는 등 절대적으로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있는 중국 정부에 맞서야 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윤성덕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중국에 대한 UPR 회의에서 중국이 북한을 포함한 외국 국적의 이탈자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Recommend that China provide adequate protection to its keepers of foreign origin.
또 중국이 강제 송환 금지 원칙과 같은 관련 국제 규범을 존중하고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즉 유엔 난민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추가적인 난민법 채택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국제무대에서 중국과 탈북민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보호를 촉구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세계 15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국제 앰네스티는 한국이 탈북민 강제 북송에 직접 우려를 표하고 적절한 보호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건 그 자체로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 최재훈 북한인권 담당관은 24일 VOA에 한국이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의 주요 관련국이란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뿐 아니라 영국과 체코, 이 단체 등 여러 시민사회 단체도 지속적으로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해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이제 중국의 호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67개 시민사회단체와 개인활동가들이 연대한 미국의 북한자유연합도 한국의 공개적인 탈북민 문제 제기에 대해 중대한 진전이지만 너무 늦은 감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수전 솔트 의장은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는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위기로 중국이 국제조약 의무만 지킨다면 하룻밤 사이에 해결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I think it's an absolutely significant development, but also something that
숄트 의장은 이어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더 주목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지난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직후 한밤중에 탈북민 수백 명을 은밀하게 북송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압박이 필요하다며 강제 북송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에게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hope that they would take my recommendation, especially the U.S. government, to sanction the.
숄트 의장은 국제사회, 특히 미국 정부가 실제로 탈북민 강제 송환을 지시하며 이 정책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을 제재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불평만 하는 것 이상을 해야 하며 중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로버트슨 부국장도 표적 제재 등 중국에 대해 지속적인 압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사이는 중국 정부가 자국 내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북한 내 위험한 곳으로 돌려보내지 않도록 강력하고 일관된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그러면서 중국이 유엔 난민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의 의무를 계속 무시한다면 표적 제재를 포함해 중국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북한인권단체 등 국내외 61개 단체로 구성된 북한인권 민간단체협의회 북인협은 24일 성명에서 한국 정부의 중국 대상 UPR 탈북민 인권 권고를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북인협은 정부 차원에서 중국 정부를 상대로 탈북민 인권 문제를 직접 거론하고 국제 공론화한 건 이번이 최초로 1990년대 중반 북한 식량난 사태 이후 약 30년 만의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성덕 대사의 발언 내용은 중국 정부가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중국 국내 난민법 개정을 검토해 줄 것을 권고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중국 당국은 한국 정부를 비롯한 각 회원국의 권고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도 향후 일관성, 지속성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재중 탈북민 인권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880년 1월 26일 한국전쟁 시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했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미국 남부 아칸소주에서 태어납니다. 미국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맥아더는 제1,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능력을 인정받게 되고 1930년 최연소 미 육군 참모총장에 임명됩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맥아더 장군은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됩니다. 한국전쟁 초기 당시 북한군은 기습공격으로 낙동강 전선까지 밀고 왔습니다. 하지만 맥아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펼치며 반격을 시작했고 이로 인해 전세는 역전됩니다. 맥아더 사령관은 인천에서 미 육군과 해군, 해병대 등을 투입해 과감한 상륙작전을 성공시켰고 서울까지 탈환한 것입니다. 허리를 잘리고 보급선이 끊긴 인민군은 연패를 거듭하며 북중 국경 주변까지 후퇴했습니다. 맥아더 사령관은 한국전 초기에 이미 전세를 뒤집기 위한 상륙작전을 구상했고 최종 목표로 인천을 선택한 것입니다. 맥아더 장군이 이끈 인천 상륙작전은 한국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역사적인 작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925년 1월 26일 영화 내일을 향해 쏴라, 스팅 등으로 유명한 미국 배우 폴 뉴먼이 미국 중서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태어납니다. 어렸을 적부터 연극에 관심을 보여온 뉴먼은 예일대에서 드라마 수업을 받은 뒤 브로드웨이에 진출하게 됩니다. 31살 때인 1954년 영화 은술잔으로 영화계에 데뷔한 뉴먼은 4년 뒤 영화 상처뿐인 영광으로 큰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폴 뉴먼은 이후 50여 년에 걸쳐 뜨거운 양철 지붕 위의 고양이, 영광의 탈출 등 총 6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하며 세계적인 명배우로서 인정받게 됩니다. 뉴먼은 또한 자선사업가로도 유명합니다. 자신이 직접 집에서 만든 샐러드용 드레싱을 친구들에게 선물로 주곤 했는데 어느 날 드레싱 맛에 반한 친구들이 드레싱을 판매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 처음에는 소규모로 상품을 만들다가 규모가 점점 커져서 다양한 식품들을 판매하게 됐고 급기야 1982년 뉴먼스 오운이라는 회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가 본격적인 판매에 나서자 소비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맛도 맛이지만 폴 뉴먼이라는 이름이 상품을 더욱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뉴먼이 이 수많은 수익금의 전액을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배우로, 제작자로, 또한 자선사업가로 널리 인정받은 폴 뉴먼. 배우 폴 뉴먼은 2008년 6월 폐암으로 8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